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땐덩이 하나와 금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사흘 밤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리스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하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의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이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이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에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참 기쁘고 소망스럽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은 사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또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불가능한 절망적인 암담한 형편을 만나도 형편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형편을 만나도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면 되겠다. 주님이 도우시면 되겠구나. 이것도 정말 어려워 보이지만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 언제나 어느 때나 믿음 하나, 분명한 믿음 하나 있으면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유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뭐든지 문제가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유가 많죠. 늘 눈에 보이는 형편이 문제가 되죠. 사람이 늘 걸림이 되죠. 제가 강남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시면서 그 당시 미국에서 집회를 하면 또 칸타타를 하면 사람들에게 편지를 이제 손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천 통 보내면 한 명, 평균 한 명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3천석, 7천석, 만석 되는 공연장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미국처럼 한번 해보자 그러시고는 가셨어요. 저희들도 미국처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집회 준비를 하는데 우리도 손편지 한번 써보자.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그동안 살면서 나에게 좋은 추억을 가져다 준 분들, 이런 분들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자.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딱 정하고 발을 내딛어 보면 이미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IYF에서 어느 그 문구를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 편지지를 트럭으로 한 트럭을 후원을 받아서 창고에 놨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미 준비 다 해놓으셨네. 그래서 창고에서 가져와 보니까 편지봉투, 편지지, 아, 얼마나 예쁘던지. 그걸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 나눠줘서 편지를 써서 집회 초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서 쓰라 그러면 잘 안 되니까 교회 모이세요 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편지를 막 쓰고 있는데 그때 마침 미국에서 목사님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 전화가 걸려 이제 영상 그 페이스톡으로 이제 영상이 걸려온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을 때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걸려오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영준 목사가 이제 페이스톡으로 받으면서 그 예배당에 형제 자매들이 편지 쓰고 있는 장면을 쫙 이렇게 비쳤더니 형제 자매들도 목사님 하고 이제 환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정전 목사가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들도 미국처럼 이렇게 편지, 손편지도 쓰고요. 집회를 이렇게 은혜롭게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디까지나 칭찬 들을 줄 알고.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야, 이 사람아, 왜 미국처럼 해? 미국보다 더 크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됐어. 야, 미국보다 더 크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미국에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계속 도시마다 이어지면서 CLF 포럼을 했는데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때 간증을 전해 들으니까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왜 미국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막 복음 집회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미국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칸타타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프리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미국에 역사하시고 미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한국에 역사하지 않으시겠나? 하나님은 아프리카의 하나님만 아니시고 미국의 하나님만 아니시고 한국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왜 그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다. 아멘. 미국보다 더 크게 해야지. 미국보다 더 크게 어떻게 할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크리스마스 칸타타 순회 공연을 하는 동안 형제 자매들 4명 있는 교회에서 3천석 강당을 빌려가지고 칸타타를 하는데 공연장이 가득 채워지고 다 들어오지를 못해서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 4명밖에 안 되는 형제 자매들이 3천석 되는 강당을 빌리는 돈은 어디서 하나? 사람들은 어떻게 초청하나 싶은데 하나님이 물질 다 채워주시고 좌석을 만석이 되고 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분들이 많았는데 네 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칸타타 얼마나 풍성한지 물질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칸타타 소개를 했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많이 알려야지. 며칠 뒤에 이 도시에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오라고. 거기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칸타타 홍보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이야기 들으면서 칸타타 홍보만 하지 말고 간증도 좀 하라고.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은혜롭거든요. 이분이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말씀도 전하라고. 목회자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간증도 하고 칸타타 홍보하고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성도들 다 홍보래가 데리고 온 거예요. 시작할 때는 네 명 형제 자매들하고 어떻게 이 큰 행사를 준비하고 치를 것인가 막막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조건 가지고 일을 안 해요. 하나님으로 하지. 저는 그걸로 하나 배웠어요. 크든 작든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으로 부딪히고 하나님으로 달려나가면 이 일은 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몰라요? 모르니까 제가 있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내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일이면 반드시 망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잘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거고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칸타타 이제 순회 공연 중에 사역자들 모임을 가지면서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 지금보다 500배 더 크게 일할 수 있다. 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안 해서 그렇다. 제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수요일날 강남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배 마치고 오후쯤 됐는데 어떤 삐딱한 형제님 한 분이 다가오더니 아니 목사님 오시고 나서 이 사무실이 얼마나 바빠졌는지 아십니까? 조용하던 사무실이 불난 집 같아요. 그런데 지금보다 500배 더 큰 일을 한다고요? 목사님 하세요. 아, 이분 정말 빼딱한 분이네. 나도 그렇게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보다 500배 더 크게 일할 수 있다. 누구로 말미암으면. 이 형제님 그걸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내가 자기 보고 하라는 이야기 한 적 없거든요. 내가 그렇게 일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달파요. 누가 500배도 크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것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구석구석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 차원에서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잘 두고 걸어가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어디 있다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와서 발생과 서기한들 한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정죄하고 이 여자에게 돌로 치려고 그 여자를 정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야기를 듣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님 앞에서 다 떠나가 버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묻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내가 분명 간음을 했는데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혀 왔는데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였는데 돌무덤이 쌓여야 했는데 뭐라고요? 내가 죄가 없다고요. 이제 내가 깨끗하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죄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능히 정죄할 자격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주님이 정죄를 안 하시겠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주님과 만나게 되면서 그를 향하여 날아와야 될 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 여자는 이제 자유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요한복음 8장에서 아직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는데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도 않으셨는데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의미를 아시는 겁니까? 의미를 알고 믿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망이라는 값이 지불되어야 하는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오는 그 여자에게 뭘 근거로 예수님은 죄 없다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예수님 내 모든 죄 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단이죠. 이거는 우리만 이단이 아니라 예수님부터 이단이니까 예수님이 이단 소리 들으면 우리도 이단 소리 듣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미 뭐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여자의 죄가 예수님께 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 있는 게 맞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가늠중에 잡힌 여자의 죄는 지금 누가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을 때, 예수님께 넘어갔을 때 이제 이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분은 우리입니까? 예수님이니?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 맞아요? 그 정확하게 해야 돼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어지고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그 이튿날 요한에게 예수께서 나오시는 걸 보고 요한이 이제 외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 믿으세요? 진짜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시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평생 짓는 죄가 지금 누구한테 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물어봅시다. 내가 지은 죄나 지을 죄나 내가 평생 지을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그럼 이제 누구한테 가서 물어야 돼요? 나한테 와서 물어야 돼요? 예수님께 가서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시가 찾아와서 물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 사시 아세요? 그 사단이 와서 너 죄 지었잖아, 너 죄인이잖아.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나한테 묻지 마. 내 죄는 이미 예수님께 다 넘어갔어.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 그저 어떻게 했느냐고. 따져도 예수님에게 가서 따지고 정죄를 해도 예수님께 가서 정죄를 하고 송사를 해도 예수님께 가서 정죄해. 나한테 더 이상 할 말 없잖아. 너 내가 나는 너하고 관계없어. 알겠어? 좀 큰 소리 쳐야 돼. 그죠? 담대하십시오. 그죠? 자, 이제 가늠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아,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제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 말의 의미를 진정 깨닫게 되면 그렇구나, 그 여자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도 담당했네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보다 500배 더 크게 일할 수 있어.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조건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하고 동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는 간증 집회를 했는데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간증하는 내용을 듣고 형제자매들이 모두들 은혜로워 하시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들 간증 내용을 이렇게 또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카드누스도 만들고 카드누스를 다시 영상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전도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또 지역 집회 우리 지역장님들이 강사가 돼가지고 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이번 주에도 목요일 금요일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런 집회를 하면서 죽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잊고 지냈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아 최근에 구원받은 간증 한 적이 얼마였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더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 과정들이 새록새록 기억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복음에 젖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젖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게 되고 마음이 밝아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30장을 읽었는데요.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아말렉 사람들이 뭘 했어요? 다윗이 머물러 있는 시글락 성을 다 불살라버리고 거기에 있던 다윗의 소유 그리고 처자식을 다 포로로 잡아서 끌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렇게 어렵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런 형편을 만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도망가기 바쁘고 숨기 바쁘고 백성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사무엘 제사장이 이레를 기다려라. 그 이레를 기다리는 동안 백성은 자꾸만 흩어져가. 믿음이 없으면 형편이 크게 보이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형편은 아주 작게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이래를 기다려보는데 아니 왜 해가 중천에 떴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는 걸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두려우니까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이 사울이 덜컹 제사를 드려버려. 항상 그 시점을 보면 꼭 사고 치고 나면은 나타나잖아요. 그죠? 꼭 그 시점에 제사를 딱 마치고 났는데 사무엘이 짜잔하고 등장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형편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떠나가는 그 모습이 두려워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 두려운 형편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자기 생각을 따라 번제를 드리게 됐는데 그것이 자신이 버림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번제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울 왕이 번제 안 드려도 돼요. 화목제 안 드려도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가 없으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가서 돌아올 때 남겨오는 걸 보자. 결국 사울은 그렇게 해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누구를 세우셨어요?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내가 이미 다윗을 버려 사울을 버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는 언제까지 그를 인하여 슬퍼하겠느냐. 누가 슬퍼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인하여 슬퍼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이나 더한 사람이고 준수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인간적으로 참 성실하고 인간적으로 정말 믿을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이지만 인간적인 조건은 갖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을 인하여 사울이 안타까워하고 사울이 사무엘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 언제까지 그를 인하여 슬퍼하겠느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사무엘이 자기 마음 가지고 사울을 인하여 슬퍼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이미 버려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새 아들 집에 이새의 집에 한 왕을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으니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 뭘 불편하게 여기시는 거지요? 사울이 자신을 믿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길을 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길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뭘 열심히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르면, 길이 다르면 결국 대적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시죠. 다윗이 아직 소년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아직 왕이 아니지만 그는 정말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며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이라는 형편을 부딪혀 나갈 수가 있었고 싸워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어떤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까? 사울은 여전히 왕의 보좌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났고, 사울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자신이 블레셋과 싸워보지만 이길 수 없었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보면서 그를 두려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이란 형편과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영의 그림자고 사울은 육의 그림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사울이 자신을 벗어버리고 다윗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라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살 때 행복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버리려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라는 형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능히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확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참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마음에 믿음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믿는 모양은 갖추었지만 실제 문제를 만나면 실제 형편을 만나면 그냥 주저앉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다윗으로 살 거냐 인간의 수단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울로 살 거냐. 참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길을 걸을 때 불행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울의 길을 걷는 동안 저주를 받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음에 사울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을 걷게 되길 바라고 다윗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자신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삽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형편에 있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거민을 치러 내려온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 쫓기는 신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그일라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운데, 쉽지 않은 일인데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를 치러 온 걸 보면서 하나님께 물은데 하나님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함께하던 사람들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여기 있기도 지금 두려운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그들을 붙이겠노라.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내려오는데, 야,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우리 숨겨줄 거야, 그지? 우리 지켜주겠지, 그지?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 일날 거민이 우리를 붙이시겠습니까? 그럴 거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죠. 다윗은 순간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자신의 감각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시글락을 불살랐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믿음의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왔지만 이제 그 시글락을 불태워버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너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든 것 다 불살라버리고 다 벗겨내고 비우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심한 고생을 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형편에 다다르게 됐다는 것. 그때 다윗이 뭘 깨닫느냐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글락을 불사르는 게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인간적으로 기대할 만한 조건들, 인간적으로 의지할 만한 조건을 다 재버리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실 거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저번 주에도 CLF 모임을 가졌는데 세 분이나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래도 여덟 분이 오셨더라. 이제 10명을 넘어섰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교단이 6개 교단 목회자들이 오신 거예요.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새로워하시네. PPT를 띄워가면서 안수복음을 쭉 1시간 15분 전했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목사님들 계시는데 일반 목회자들 계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어떤 목사님은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 성막 책을 가지고 공부하기로 했어요. 계령의 한 목사님은 계령시에 우리 교회가 없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계룡시에는 우리 교회가 없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죠. 기쁜소식 성교회 간판만 안 달았지 계룡에 우리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어제도 결혼식에 오셔가지고 오후 3시 반까지 교제하다가 잤어요. 하나님이 이분 10년 전에 복음을 들었는데 자기가 부인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얼마 전에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목사님이 저는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트코인에 마음이 현혹돼가지고 1억을 날렸대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계기로 마음이 폭삭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마음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목사님 자신을 믿는 마음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믿고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펴서 쭉 이야기하는데 예, 아 그렇네요. 예, 아멘. 아 그렇네요. 웬만한 우리 형제 자매들보다 말씀 더 잘 들으셔요. 얼마나 마음이 깨끗한지. 성막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데 그들과 만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거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이끌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없어서 거룩한 장소 바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고 모형으로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보면 성막문을 열고 물두멍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거기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죠.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 다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궤 위에다가 뚜껑을 닫게 했는데 이 뚜껑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속죄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시은자.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다 가르쳐드렸는데 뚜껑. 출애굽기에 보면 그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7번 뿌리고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죄소에서 이제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죄의 값이 지불됐다는 의미고 그 피가 뿌려졌다는 건 그들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속죄소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속죄소가 하늘나라 속죄소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셨고 그 피가 흘려진 십자가에 흘려진 피가 그 속죄소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죄소에 얼마든지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네요. 분명 23절에는 죄인이었는데 24절에 의인으로 바뀌어진 이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23절에서 24절 한 절 넘어갔는데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한순간 죄인이 의인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가능해요. 어떤 분들은 10년째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20년째 거듭나는 중이라 하더라고요. 아니 태어나는 건 그 허기야. 아이가 태어날 때 보니까 태어나기 전에 진통을 심하게 하지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쑥 빠져나오던데. 아니 20년 동안 거듭나는 중이라 그러면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뭔 줄 알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 태어나는데 왜 20년이 걸려야 돼요? 예? 태어나는데 왜 30년이 걸려야 하지요? 왜 태어나는데 평생이 걸려야 하지요? 평생 걸려도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자, 23절에 죄인인데 24절에 의인이 됐어요. 어떻게 한 절 사이에서 순간 가능할까요? 이 중간에 말이에요. 이 23절이 죄인이에요. 24절에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사이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아멘. 자, 23절이 분명히 죄인인데 24절이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셨으면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정확하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시글락이 불살라져 버렸습니다. 시글락을 불살라지면서 처자식 잃어버렸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함께하는 600명이 한 손에 돌을 들고 다가오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을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산과 같은 암담하고 절망적인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나와 함께 계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함께 했던 600명이 한 손에 돌을 들고 두벅두벅두벅 걸어오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셨던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힘입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쫓아가라 정녕 미치고 도로 찾으리라 약속을 의지해서 다시 발을 내딛었을 때 그를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애굽소년을 만나게 하셨고 그 애굽소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을 때 아말렉 진영에 당도하게 됐고 아말렉을 다 무찌르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 자, 성경 보겠습니다.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달자였던 것 곤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서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자, 시글락은 불살라졌고 그들의 모든 소유 처자식 다 잃어버렸는데 20절에 보니까 18절 19절을 보니까 다시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다시 찾았잖아요. 잃어버린 것 같지만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절망인 것 같지만 절망 아니에요. 저주인 것 같지만 저주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멘. 다시 하나님은 이 믿고 나가서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도로 찾아왔는데 다윗이 찾으려고 노력한 겁니까?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그 하나님과 마음을 연결을 시켜보면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형편에서도 능히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셰리프 목사님 한 분이 내가 박 목사님 일반 기성교단 목회자들이 목사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62년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걸 발견하시고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지라도 다시 62년도에 가 계시고 다시 62년도에 가 계시고 언제나 박 목사님은 62년도에 시작을 하고 사시는데 기성교단 목회자들은 영성훈련한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자기를 세우고 높이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목사님을 무시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제 삶 속에도 사역에 실패를 하게 하시면서 2005년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 깨우쳐주시고 실패한 자로 망한 자로 무익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세계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셔서 매주 이런 CLF 모임을 갖는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 이분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모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뭐가 있다고 핑계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제끼고 오는 거예요. 이런 모임 없습니다. 목회자들 모이면 밥 먹고 농담하고 그래서 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교류하고 교제하는 이런 모임 없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딛고 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전쟁이 계속되니까 다윗이 약해지고 점점 질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CLF 목회자 모임에 오는 목사님 한 분이 며칠 전에 부부싸움을 했다 하더라. 그 사모님 표정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 당신 왜 그러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때문인데 왜 기쁜 속 성교회를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깊은 성 성교회 가면 갈라설 거예요. 이 목사님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도 갈라설란다. 나와버렸다 카드 집을. 이틀 하루는 교회 가서 주무시고 하나는 하루는 어머니 집에 가서 주무시고 이틀 되지 않은 데서 이제 저녁에 딱 들어가니까 저녁 준비를 잘 해놨더래. 목사님이 내가 이겼다. 사모님 마음이 딱 꺾여가지고 음식을 잘 준비해서 주더라고. 밥을 먹으면서 웃으면서 그러대. 아니 내가 깊은 속에 성교에 내가 옮기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내가 말씀으로 교류하는 그게 뭐가 잘못됐어? 왜 그걸 문제 삼아?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갈라서야 돼? 그건 아니잖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네. 사단도 역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면 싸워갈수록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편 보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마음에서 절망하지도 말고 주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면 달려나갈수록 부딪혀나가면 부딪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